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3일 일요일 뱀. 창세기 3장 1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9절을 읽어보라. 뱀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와를 속였는가?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그 문장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 문장에는 그 뱀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 있다는 것은 이 뱀이 이미 잘 알려진 존재라는 뜻이다. 즉, 독자들이 이 존재가 누구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존재의 실체가 3장의 첫 단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뱀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했다. 사탄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건 간에 마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대목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건 성경은 마귀를 악이나 인류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는 단순한 상징이나 개념 정도로 표현하지 않는다. 마귀는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존재이다. 뱀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며 심지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뱀의 첫 등장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약의 기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한다. 또한 뱀이 여자에게 자기 주장을 대뜸 펼치지 않았던 것을 주의해보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도 믿는 척하면서 질문을 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우리는 첫 시작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기만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의 이런 작전은 먹혀들었다. 교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해 인류를 죄악의 길로 빠뜨리는 뱀은 사탄을 나타내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매우 교활하고 기만적인 존재이다. 묵상.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사탄은 다시 한번 어떤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적용. 만일 사탄이 죄 없던 하와를 속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탄의 유혹.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부조화 선지자 54.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저의 곁에서 거짓 속삭임을 통해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따르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원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귀한 것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확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것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확신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본문은 한나가 그동안 아기 사무엘을 잘 양육한 이후에 젖될 즈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평생 성전에 드리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서러움과 한을 풀어준 매우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이제는 성전에서 영영히 살도록 하는 헤어짐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좀 더 권한다거나 성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잘 맡아줄 것을 신신당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직 사무엘 한 명밖에 없으면서도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식이라도 있는 듯 매우 담대히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한나의 확신과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한나의 확신을 짐작케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나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거룩하신 분으로 확신할 때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거룩하신 분으로 확신할 때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믿음은 인간적 헤어짐의 아픔조차도 뛰어넘어 기쁨으로 승화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기도가 들어진 후 기약 없는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상황은 목이 메이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한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거룩하신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거룩이란 다른 말로는 구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주 안에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무엘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사무엘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났음을 확신하자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반석임을 확신했기에 사무엘을 들이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할 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 문제입니다. 목숨을 가장 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내 생명을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생명에 대해 불안해하는 일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의 생명도 참새를 만드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땅에 묻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했기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을 때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심을 언제나 확신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확신할 때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확신할 때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로 8절입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5절의 의미는 사람의 일은 사람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족하여 무엇이든 풍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식을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동안 먹을 것조차 없어 굶주리던 사람이 이제는 먹을 것이 풍부해집니다. 잉태치 못하던 사람이 일곱 자식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둘 만큼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덧 쇠약해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이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은 하나님께 대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6절, 7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일 수 있는 분으로 말합니다. 또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다음의 성경절들과 대립이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또 31절 32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의 범죄한 것에 대하여 그 결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는 표현은 이러한 성경절들과 맞지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낮추시는 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기 원하고 그리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영원한 무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치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을 배반할 가룟유다를 용서하시고 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받아들여 가룟유다의 생각 그리고 행동을 돌이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 때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자신을 팔 유다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가 돌이키길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유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잔이 이제 곧 있을 십자가로 인해서 흘려질 나의 피인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의 잔을 마셔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여 예수님은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자신의 피의 이 의미가 특별히 유다가 받아들여서 그가 그의 본성으로 인하여 선생님이신 자신을 팔 것이지만 판 이후에 그의 행위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품성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유다인 너는 꼭 마셨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야 너는 이것을 반드시 마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민망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적하여 말한다면 이제 곧 있으면 붙잡히게 되는 것에 대한 모든 행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민망하게 될 유다를 고려하셔서 유다가 꼭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다야 너는 이것을 반드시 마셔야 되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므로 유다의 민망함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반드시 유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 생명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여기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인데도 어쩌면 이 한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측면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만과 욕심이 스스로를 불행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는 세상의 일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에 기둥을 세우시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때 최고의 결과가 올 것임을 그녀는 확신한 것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대한 인간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계획을 바꾸고 사람들의 뜻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로 두려워하거나 지금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펼치시게 됩니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래에 대해 책임져 주실 분으로 확신할 때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래에 대해 책임져 주실 분으로 확신할 때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껏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세력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미래를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이끄십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로서 그들의 미래를 알고자 시도하고 또 토정비결이나 점 등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알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아버지로 확신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생각이 많은 것 중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하여 고민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끌려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쉽게 잘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가장 귀한 것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의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그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가장 귀한 사무엘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확신을 우리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최고의 결과를 얻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경에 난해한 말씀들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구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온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과연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인 데 대한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7장 전체 문맥과 마태복음 전체의 더 큰 문맥에 비추어 이 본문에 나오는 온 백성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당시 현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친 바로 그 군중들을 가리킨다고 봐야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그 도성 광장에 한꺼번에 운집에 있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기껏 해봐야 온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자들과 그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이 말이 곧 온 유대 백성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다 예수를 죽인 데 대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데 대한 책임을 짊어진다 라는 반샘족주의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엔 그것을 멸망시켰을 때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9절에 언급된 죄나를 당했던 자들도 위에서 언급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의 메시아됨을 인정할 재림의 때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반영하듯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이 거기 있는 자들 가운데 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들에게 정죄를 선언하셨으나 심판은 그분이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에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 자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예수 재림 때 그런 말은 이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태는 예수의 부활 후에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는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민족 전체가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개인이나 민족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있다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이 도매금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주로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일을 일으킨 각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참 이스라엘로 죄 편입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회심한 유대인들은 장차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큰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한 구절은 그리스도를 죽인 피의 대가가 모든 유대인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그들의 단순한 감정적 외침,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군중심리로 외친 그 외침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거기 참석한 일부 유대 군중들은 그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역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난해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결한 음식과 부족한 음식인의 음식의 구분을 폐지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레위기 11장의 법은 구약의 의식법의 일부이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말할까요? 무슨 음식이든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본문이 들어있는 더 큰 문맥인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은 결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결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고 부정해진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두 가지 고소에 대해서 차례로 대답하시면서 먼저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군중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19절에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는 구절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번역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해도 결국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하게 하다,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는데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둘째로 여기서 말씀한 식물, 곧 음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마가가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을 언급한 다른 한 곳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서 문둥병자의 의식적인 정결을 말할 때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3절로 28절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논쟁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금지법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유전이 그들의 결례 의식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에 관한 논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논쟁의 관건은 성경의 식사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마가복음 7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논쟁의 주제도 부정한 음식이냐 정결한 음식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손에 관한 논란인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먼지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과의 논란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유전이나 전통,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점은 7장 3절로 13절에서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는 밖에 있는 것과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안에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하는 주장의 핵심은 겉만 씻는 것은 겉만 깨끗하게 할 것이고 이런 외적인 씻음으로는 처리될 수 있는 부정은 단지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부정한 것이 더 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은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묘사하는데요. 그것이 손이 실제로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7장 20절에서 23절은 사람의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근원이 내적인 부정인가, 외적인 부정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부정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시스템은 결례는 정결례는 단지 부정한 손과만 관련되지만 더 심각한 종류의 부정은 인간의 전인, 전인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에 해당하는 헬라 말이 코이노스 또는 동사는 코이노라는 말인데요. 특별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구약에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부정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달리 사용된 말입니다. 코이노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또는 일반적인 또는 평범한 또는 속된 이런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부정을 적절하게 방지하는 일에 주의하지 않는 일반 백성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더러움 또는 불결 또는 부정의 상태를 가리키기에 이 코이노스라는 말을 경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방인이나 아주 부정한 사람을 코이노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장 4절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돌아와 먼저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코이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이 의식적으로 정결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그런 구분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음식이 정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결 예식을 강조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용된 식물, 음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음식, 식물이 깨끗하다고 말했으므로 음식으로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전면적인 허락이 자동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식인종도 눈 감아준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그것은 구약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는 말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식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므로 좀 손 좀 안 씻고 먹었다고 그 식물이 부정하게 된다는 말은 잘못됐다. 사실은 그 손보다도 속에 있는 게 더 더럽다. 겉들한 음식보다도 속에 있는 너희 속마음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마가복음 7장 14절로 19절은 19절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하나님이 법이 폐지된 것처럼 말했다면 왜 7장 6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서로 잘 맞지 않죠. 사실 고대 문헌을 연구해보면 유대인들은 먹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긴 것을 음식 또는 식물로도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부정한 음식을 음식으로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언급된 식물, 음식이 부정한 음식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음식이 단순히 신뢰할 수 없는 이방인에서 나왔다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게 여겨야 한다는 개념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개념은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문단에 묘사된 대로 이방인 중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업을 말하는 길을 적절하게 예비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해석이 더 넓은 문맥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정결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업이 온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넓은 문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만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반대하고 그런 바리새주의 경고를 바라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속마음이 더 더럽다. 너희 마음을 조심하라고 바리새주의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면이 더 중요하지 겉으로만 지키는 너희들의 그런 의식적 정결례,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준수 원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